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장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자유가 나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을 위한 그런 자유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께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가지고 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말이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민감하다 할 문제인데 이런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그 반감을 가지고 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일부러 뭐 시비를 걸려고 일부러 반감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고 또 저는 그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뭔가 그 반감을 가질 걸 제가 염려해가지고 이 할 말을 일부러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거죠. 혹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반감이 될 수 있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게 더 사랑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 반감을 주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반감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나쳐버린다면은 과연 오늘날 복음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어떤 말은 반감이 되고 어떤 말은 반감이 안 된다 그게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감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도 인간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성경은 전부 반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대를 펼쳐도 성경은 세상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합니다. 항상 세상은 망하는 장소로 선포를 하고 있지 뭔가 세상을 좋은 것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결국 성경은 어느 곳을 펴도 나에게는 부딪히고 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은 어느 한 군데도 우리가 원하는 건 주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이 안 되는 말이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성경의 말은 인간과 부딪힙니다. 자, 그런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내 고집을 꺾고 결국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그걸 가지고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나는 아니요.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난 도저히 그걸 용납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도 주장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성경보다는 자기의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했던 그 전통을 고집세우는 그걸 앞세우는 그런 결과가 또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성경대로 한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결국에 그 말씀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성경으로 여겨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상제물을 먹지 마세요. 하지만 우상제물을 먹는 게 죄니까 먹지 말라 그게 아니고 형제의 약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상제물은 뭐 이런 거라는 거 다 아실 줄도 제가 믿습니다. 혹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우상을 갖다 하나의 신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목사나 장로가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걸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우상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실족케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그 법을 초월해버리는 것도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은 뭐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또 나는 주일을 잘 안다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일이라는 법을 초월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 이래가지고 또 그게 역시 신앙이 좋은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고 양보할 게 뭐고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형제를 두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형제가 없고 나만 존재한다면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 할 일을 찾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원리라. 그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편함을 위해서 있는 자유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형제 유익을 위해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자유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편함을 위해서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른 형제에게 뭔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거면 여러분이 교회생활 하시면서 아 이게 누구에게 유익되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제 유익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마음에 두고 사세요. 항상 내가 아니고 형제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남이다. 그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영원히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상제물이 아니고 보면은 우상제물만 안 먹으면 되지 왜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는 이제 고기를 팔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치고 난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생각할 때 혹시 저게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재까지 말끔히 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이 아니지만은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바울 그게 혹시 우상제물 아니요 이러한 질문이 나올 그런 오해의 소재까지 몽땅 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유고 신앙의 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물리에서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좋아하는 고기 그런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자유,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유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자유자다. 나는 진리와 자유를 누린다. 나는 또 사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그거예요. 그게 뭐냐 말한대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사고방식을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바울이 뭔가 지금 법에 배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유 말하면서 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고 하는가, 이건 결국 법에 배어 있는 거다, 율법 모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의 말에 앞뒤는 그만 싹 잘라버리고 뭔가 그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상제물 먹지 마라,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바울은 영락없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인들이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바울 말을 들으면은 야 이건 바울 아직까지 우상제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이런 지식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이런 오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적어도 사도라면은 자기들이 생각한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높은 신앙이 뭐냐면은 우상에 대해 자유로운 거다, 우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제물만큼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게 좋은 신앙 아니냐 이리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제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 지식과 전통 속에서 바울의 말을 갖다가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런 지식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쉽게 수긍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의심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사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너희가 바로 내가 서된 증거다 이리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자기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4절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제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먹는 것은 약한 형제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지 내가 절대 법에 매였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내가 아니라 형제다 이런 그 신앙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고린도인들이 우상제물만이 아니고 또 결혼 문제 가지고도 바울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앞에 그 결혼 문제 나왔지만은 바울은 독신을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생각이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려도 괜찮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육신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먹는 거, 이걸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초월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음행도 막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바울이 독신을 말합니다. 독신을 말하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육신 문제도 초월하지 못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 나와 바나와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은 아마 또 바울이 그때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안 받았거든요. 생계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생계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니까, 제가 사도가 못 되니까 교회에다가 떳떳하게 생계비를 요구하지 못하던 게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얼마든지 결혼할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도 있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권리가 있기만은 내가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안 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안 쓰고 참고 있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어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과 말이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권리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1절 그 2장 보면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거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대로 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은 결혼을 내가 포기함으로써 내 모든 정성과 관심을 주님께만 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식구가 딸립니다.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은 주님에게만 쏟아야 될 관심, 그 모든 정신이 아무래도 아내에게도 가게 되고 자식에게도 가게 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뭔가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장애를 어기고 그걸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얼마 대답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자 같이 해라,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결혼을 권리를 쓰지 않은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바울이 일을 안 하고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 쓸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뭡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고 더 많은 사람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면 그 교회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딴 데로 못 가지 않아요? 딴 데를 못 가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기저기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될 그런 때거든요. 초대교회 때니까. 사도가 적어요. 그냥 빨리 복음을 여기저기 부지런히 전해야 될 그런 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로 상계를 받는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매입벌입니다. 쉽게 말해 이모서 내뿐인다 그 말이죠. 한 개 매이면은 자유를 못해요. 그게 매이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데 그게 장애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 자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생계비를 포기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혹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나 목사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바울도 교회에 생계비를 안 받는데 그만 목사님 생계 받지 마이소. 이런 걸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그것도 성경을 결국 우리 마음대로 이제 갖다 붙이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인데 바울은 목사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게 옳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은속교회 생계비 안 좋게 감당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게 7절도 그런 말이고 9절도 그런 말이고 13절도 그런 말이에요. 군인이 밖에 나가 전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일해가 자기 먹을 걸 구하며 일하고 전쟁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먹을 걸 받으며 전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목사에게 생계비를 주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은 목사에게 생계비를 주는 것은 단지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 생기를 위해서 생계비를 주라 할 것 같으면 굳이 목사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죠. 목사에게 생계비를 줘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계비를 주라는 것. 다시 말해서 목사가 생계에 위협을 받아버리면은 오직 복음만 관심 두고 복음만 바로 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목사가 결국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주는 게 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고 바울은 한 교회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유롭게 다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받지 않았을 뿐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계비를 받지 않은 게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한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본문 나 말고도 사도직 의심한 게 많아요. 10장 가면 또 바울이 말 잘못한다고 사도직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에게 자꾸 뭔가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도의 증거가 아닌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사도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교회가 목사에 대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위 어떤 그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걸 증거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극히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흔히 그 교회가 육체적인 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소위 목사답다 목사답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목사다운 것이고 뭐 걸음걸이 조차까지도 좀 거룩한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목사는 거룩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외모 어떤 깔끔한 거 어떤 목소리 하여튼 이런 걸 모든 걸 가지고 거룩을 판단해버립니다. 그걸 기준 삼아가지고 목사답다 목사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좋은 목사나 나쁜 목사의 판단은 오직 십자가에 대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단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전하기 힘쓰느냐 이걸 가지고 목사냐 목사 아니냐 판단해야지. 그의 다른 걸 기준 삼아 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아 버립니다. 제 내 사도직을 바울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게 의심받는 게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사도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하냐면은 자기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아버리면은 결국 복음에 장애가 돼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도직이 의심받으면은 그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도가 그 복음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제대로 듣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임을 제대로 증명해 보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 그 복음을 듣는 형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는 자기 자랑까지 하게 돼요. 바울이 그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어떻게 했고 자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이 바울은 부득불하게 된 거예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말을 안 하면 결국 자기 사도가 의심받으니까 그게 복음 장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랑까지 할 수 끄집어 내면서 내가 사도다 사도다 그걸 증명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런 자랑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 근데 이런 그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찌 목사가 설교해놓고 자기 말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 사람한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가 바로 받아들여지겠느냐 그 말이죠. 목사답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설교를 바로 안 듣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이 저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많이 해당이 되는 그런 말 같아요. 흔히 신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려요. 신자들 마음대로. 뭐냐면 목사는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도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그 교회 거지가 찾아오거든요. 이 거지가 찾아오면 거지에서는 당당합니다. 하여튼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당당해요. 찾아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데 그거 꼭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는 교회다. 당신은 목사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네가 달라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꼭 그 요구를 합니다. 원래 그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와가지고 삐삐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라 지금 돈 몇천 원 때문에 급하게 됐다고. 그 거짓말인지 알죠. 그래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혹시 형이나 싶을 거예요. 형이나 싶어서. 근데 그 양반이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게 교회죠. 예. 혹시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아, 교회는 어려서 도와야 되죠. 그래 가만히 있다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렵다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도와야 된다. 거절할 수가 없다. 꼭 그런 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야단치고 도와 그냥 보낼까 하다가 혹시 행여 진짜 어려운 상황이 빠질까 봐서 그냥 줬어요. 주를 보냈는데 결국 안 옵니다. 지난주에 와 갚은다 했거든요. 결국 안 와요. 뭐 기다려도 안 했지만은 결국 뭐냐면 거지까지도 와서 도와달라는 그 사람까지도 목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그런 오해들이 신자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이 목사에 대해 쓸데없는 기대를 갖다가 하지를 않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요구 않으면 목사가 참 편합니다. 참 편한데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대하니까는 목사가 힘들어져요. 이건 목사만 힘든 게 아니고 목사 가족까지 힘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예배당 뜯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목사들 뜯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목사들이 왜 저러냐 꼭 이런 말 하거든요. 꼭 그래요. 다른 애가 뜯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목사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 아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목사 저 혼자입니다. 우리 애들 목사 아니고 집사람 목사 아니고 저 혼자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에 대한 요구가 모든 가족까지 확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어떤 목사님과 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눈치 본다. 교인이 무마 싫어하니까 어릴 때부터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그렇게 키웠는지 얘가 고등학교 들어 우울증 걸렸어요. 정신병 들어갔습니다. 그런 애까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이야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런 말 안 해가 제가 고맙지만 설령 또 그런 말 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우리 애들 키울 그런 사람도 아니죠. 저 만들어 키웁니다. 그래 또 이런 경우 있죠. 목사니까 어쨌든 절제를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건을 제가 사도 신자인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그걸 자꾸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진짜 필요한 게 아니면 절대 안 사려고 하고 사도 고급스러운 것은 절대 안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안 해야 된다 그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좋은 거 사고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 그런 것들이 행여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목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안 하는 건 그런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는 오해를 쓸데없는 오해를 버려야 돼요. 가령 목사가 차를 안 산다 안 탄다 그러면서 목사는 고생하면서 사는 목사가 없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차를 안 사는 목사라 해가지고 목사다운 목사다 이런 생각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대해 잘못 오해를 하면은 그게 저는 괜찮은데 그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돼버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꼭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랑까지 해가면서 나도 우상들을 먹을 수 있다. 나도 결혼할 수 있다. 나도 생계비를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말을 바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의 권위가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을 말하면서도 이건 무익한 거다. 나는 지금 무익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말인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바울이 말입니다. 왜? 사도직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목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제발 좀 버려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무익한 일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목사에 대한 여러분 쓸데없는 오해와 기대 때문에 무익한 말을 한 적이 참 많은데 뭐 몇 주 전에 목사는 말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예요. 아무런 저한테는 뭐 감정의 그런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걸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 그런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 신앙에 대해서. 그 한계가 뭡니까? 그 신자들은 자꾸 뭐냐면은 신앙이 있으면은 나에게 대해서 뭔가 변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쳐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정도 고쳐야 되고 말투도 고쳐야 되고 행동도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기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에게 파급되면은 목사가 이리 하면은 어떻게 그 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느냐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말투를 못 고친다면은 그게 어떻게 목사가 자기가 설교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경우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염려한 바로 그거란 말이죠. 목사가 말투를 고치지 않는 걸 가지고 목사가 말만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행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저도 하지 못하면서 말만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 제대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 어떤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불신, 그 오해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 이건 제가 참 염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를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무익하지만은 그런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그런 말 한다 해가지고, 뭐, 제 마음 뭔가 있어가지고, 그걸 언급해도 생각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복음문의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쓸데없는 오해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목사의 잘못은 목사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주려고 하는 데서 잘못이 발생한다 본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목사상이 과연 복음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목사가 교인들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목사가 자꾸 교인들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자기 직장을 지키려는 그런 것밖에 아닙니다. 내 직장 지키려고 교인들 요구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교인들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목사가 부패가 돼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목사에게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은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고 굉장히 무익한 일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요 오직 복음의 중심입니다. 형제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고린도교의 요구까지 묵살하면서 오직 바울은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게 사도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원했던 것 하나죠. 오직 복음만 알고 복음에만 관심 두는 교회 이걸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바울이라고 한 인간을 따르기를 원한 게 아니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해야 될 목사는 바로 그런 목사입니다. 비록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이 기대 항상 그런 목사를 원해야 돼. 그게 기준돼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게 목사 입장에 굉장히 좋은 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냐면은 목사한테 쓸데없는 걸 기대해놓고는 목사답지 못하다고 평을 내리는 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의 그 완성을 도와주라고 이 땅에 세움받은 사람이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다른 진리보다는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힘을 쏜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절대 무익한 거거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서로 무익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자 그 말입니다. 오직 유익된 길, 복음의 길에서만 서로 만나고 복음의 길 안에서 모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자 그 말이에요. 무익한 것은 몽땅 버려버리고 그런 쓸데없는 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바울이 말씀한 신앙의 원리대로 서로서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런 말 삼가하고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형제의 복음에 서로가 장애가 되어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내 권리까지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 여기에 힘쓰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자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무익된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해야 돼요. 오직 유익된 것, 유익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관심 가지고 서로 만납시다. 복음만 관심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그게 진심으로 형제의 모임이고 그게 진심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할 때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무익한 일에 빠져버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이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오직 복음에만 유익된 관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504장